시편 3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엉뚱한 데 피하면 화를 당합니다. 주님께 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선하신 은혜를 맛을 보셨습니까? 진짜 맛을 본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맛있는 것이라도, 어떤 좋은 것이라도 만족이 안 됩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한 시골 아줌마가 교회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시골 아줌마의 가슴에 불이 붙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국교회 초기니까 괴종시계도 없고 이러니까 장에 가가지고 새벽에 잘 울만한 장딱 하나를, 특별히 목청 좋은 놈 하나를 사가지고 왔어요. 아주 닭장사가 보장을 하더라고요. 루치아노 파발로티 닭이라고.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데 이 닭이 새벽에 울지를 않아요. 그래서 닭장수를 찾아가가지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 닭장은 잘 지어주셨어요? 아, 물론이죠. 예. 모이는 제때제때 잘 주고 계십니까? 예. 쌀까지도 퍼줍니다. 암탉도 한 마리 넣어줬습니까? 우리 집에 있는 암탉들 중에 제일 이쁜 암탉도 넣어줬습니다. 그러자 이 닭장사 대답이 걸작입니다. 아니, 아줌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집이 컸다, 묵을 것만 컸다, 이쁜 짝이 컸다, 뭐가 아쉬워서 목청껏 울겠느냐고. 여러분, 우리는 닭장 속의 닭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인데, 짐승이나 가축이 아닌데도 등 따시고 배부르면 늘어집니다. 안일해집니다. 게을러집니다. 기도 안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최고의 적이 누구냐? 풍요입니다. 잘 사는 게 뭡니까? 소득이 5만 불, 10만 불 올라가는 것입니까? 우리 믿음의 모습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찢어지게 못 살고 가난했던 한국교회 초기나 고난의 시대나 경제가 별될 때, 그때 교회가 부흥할 때 그 믿음의 선배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헛배가 부른 겁니다. 헛된 것으로 해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더 목마를 것입니다. 더 배고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신령한 은혜예요. 성경은 왕같은 제사장 된 이 시대에 리더십을 발휘하여,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무지몽매한 세상 사람들과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성도들이 기도를 게을리하고 쉬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 출애굽기 19장 4절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인도한 것처럼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닭장 속의 닭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뭐이나 먹는 닭이 아니에요.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닭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을 나는 뭡니까?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이 세상에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는 영혼의 사냥꾼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강하냐? 우리는 사자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편 124편 7절 8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신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영혼의 사냥꾼의 올무를 박차고 하나님께로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새 힘을, 권능을, 능력을 주십니다. 이 능력을 맛보셔야 돼요. 이것을 맛보면 이것이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도 작동된다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더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찾고 또 찾게 돼요. 이거를 맛보지 못하면 교회 안에만 오글오글 모여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부르면 안 돼요.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 큰 소리로 독수리같이 박수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여러분의 영혼육이 강건하지 않았던 것은 주를 앙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과 밧세바가 영혼의 사냥꾼의 치명적인 올무에 걸려들었다가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능력으로 박차고 높이 날아오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가 37, 8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BC 991년 그의 나이 51살 정도 되었을 때에 어처구니 없게도 다윗은 성령의 바람을 타고 간 게 아니라 이상한 바람을 타고 갔어요. 흔히 성공적인 야심찬 중년 남성들이 잘 걸려드는 그런 종류의 바람을 타고 간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와 사고를 쳤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거짓은 죄는 죄를 낳아요. 그 남편 우리아를 자기가 왕이 직접 손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신문에 나니까 아주 교묘하게 적진의 한복판에다가 앞장서서 싸우게 용사니까 목숨을 걸고 싸워요. 다윗의 왕국 우리아요. 그러면 싹 빠져버려요.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적들이 다수가 공격하니까 비참하게 죽습니다. 충신이 누구의 잔꾀에 의해서, 지도자의 잔꾀에 의해서, 나라의 왕의 잔꾀에 의해서, 그리고 뭐 영웅이라고 훈장도 붙여줬을 거고 장례도 잘 치러줬을 겁니다. 그 밧세바도 이렇게 자기 씨를 잉태한 밧세바도 위로를 전하고 나서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어때요? 배가 더 부르기 전에 공식적으로 내 후궁으로 삼겠다고 결혼식을 거행해요. 백성들이나 측근들 아무도 모릅니다. 깜쪽같이 속여 넘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보십니다. 한 1년 정도 애 낳을 때까지 가만히 하나님 지켜봐요. 다윗이 어떻게 살 건가, 밧세바가 어떻게 하는지. 도저히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하나님 왜 안 되겠냐? 눈꼴 찌르면서 안 되겠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합니다. 그리고 언약적 저주의 예언을 퍼붓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아시겠죠? 나단이 비유를 들었어요. 직접 이야기했다가는, 다윗이 가난한 자의 어린 암양새끼 하나를 부자가 훔쳐갔습니다. 왕이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판결을 듣고 싶습니다 하니까 5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을 마땅히 죽을 자라. 이런 천벌을 받을 놈이 있나? 죽여야 되겠다. 누가 누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사형 선고 받았던 사람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옳다구나. 나단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다윗을 책망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랬을 때 다윗이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맞습니다. 내가 죄 지은 그 사람입니다. 다윗은 지혜로운 자였고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때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껍질이 벗겨진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부터 12절에서 너무나도 크고 흉악한 죄였기 때문에 그리고 왕의 직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도력의 직분이 권위가 크기 때문에 징계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집안과 후손들에게 계속 임하게 될 엄중한 징계를 예언합니다. 음란과 살인죄를 네가 저질렀어? 너 그리고 너의 집안의 후손들까지 음란의 영에 그리고 사망과 폭력의 영이 계속해서 끝날까지 계속될 거야. 무서운 저주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법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적용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언약의 법을 하나님하고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백성 커버넌트 피플이에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면 언약대로 언약적 축복이 나뿐만 아니라 그 언약적 축복을 잘 계승하는 후손들에게 천대까지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 집에 축복이 흘러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법대로 집행합니다. 아기가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죽을 병이 들어서 심하게 앓으니까 이 아기가 자기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로 아니까 아버지 아닙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왕이 만왕의 왕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을 닫고 일주일째 왕복도 벗고 죄를 뒤집어 쓰고 배옷을 입고 죽을 죄를 졌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자기를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을 거예요. 내 새끼를 살려주세요. 내 새끼를 살려주세요. 일주일 밤낮으로 금식하며 물도 마시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근데 아기가 죽습니다. 나단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그만큼 진노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피 흘린 죄가 있다면 혈과 육의 피만이 피미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가슴에 한매 치고 가슴에 상처를 주고 못 박는 말을 하면 마음의 피가 영혼의 피가 흘러요. 그런 여러분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의 법 적용을 하나님의 축복의 법 적용을 거절하는지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사단은요 우리보다도 훨씬 고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의 의의와 우리의 자존심을 부추겨서 여러분이 형통하지 못하도록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에 귀재라니까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얼마나 많이 잡아떨였는데요. 다윗도 넘어뜨리는데 솔로몬도 넘어뜨리는데 하물며 우리가 섰다고 생각해요. 방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18절부터 23절은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살아있을 때 심히 고통하고 아플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금식하며 부르짖었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화장품을 바르고 왕복을 입고 수락간 나인들에게 상을 차리라 그래가지고 밥을 먹습니다. 금식을 푼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심령을 모르는 신하들이 애가 살아있을 때는 통곡하면 울고 골방에 들어가 있더니 죽었다 하니까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야, 그게 다윗의 수준하고 수준이 다른 거예요. 다윗은 지금 말하냐, 내가 왕이지만, 한나라의 왕이지만 나를 왕으로 세우신 만왕의 왕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내 죄를 사하시고 내 씨, 내 자식을 살려주실 수 있을지,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를 돌이킬 수 있을지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돼 한 거예요. 근데 안 돼 한 하나님의 노라고 하는 응답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40일 금식하면 데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통 성숙한 게 아닙니다. 24절 25절의 말씀은 바로 이어서 솔로몬을 낳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상 3장 5절 등등 다른 본문들을 대조해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 다윗의 아들들, 예루살렘에서 나왔습니다. 이러하니 심의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 바수아가 누구냐? 바세바입니다. 바세바의 소생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죽고 나서 두 사람 사이에 심의와 소밥, 나단 세 명의 자녀가 낳아지고 네 번째 막내 아들로서 솔로몬이 태어난 거예요. 첫째 아이가 죽었을 때 그때가 다윗의 나이가 한 52세 정도 전후되었을 것입니다. 정확한 거는 틀렸다 그러지 마세요. 학자들도 추정하는데 대충 비슷해요. 52살 정도. 그 후에 밧세바와의 사이에 세 명의 자녀를 더 낳았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자녀입니다. 그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아무리 공장을 열심히 돌렸다 하더라도 52살부터 자녀 4명 낳으면 다윗의 솔로몬을 얻었을 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저는 공장을 부지런히 돌렸다고 생각하고, 이 조커를 이해를 못하시네. 58에서 64 정도 됐을 겁니다. 50대 후반. 다윗이 58에 60 정도 되었을 때가 바로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의 배경입니다. 50대 후반의 다윗. 다윗이 51세쯤에 영혼의 사냥꾼이 오랫동안 설계해 놓은 치명적인 올무에 덫에 걸려든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윗이 왕노로 됐던 40년 중에서 50대, 60대, 20년 그 정권의 말기에는 수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언약적 저주가 임해가지고 그 영광과 권력의 절정이 지탱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이 나라의 영광이 계속 지탱되려면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전쟁이 아닙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공황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백성도와 지도자들이 죄를 떠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지켜지는 것입니다. 기쁨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74년의 영광이 더 복되게 영광을 지키려면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철저하게 떠나야 됩니다. 큰 시험이 많았어요.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갈수록 좋습니까? 끝이 안 좋습니까? 끝이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갈수록 더 좋기를 축원합니다. 의인은 일곱 번 자빠지고 원수의 올무와 시험에 걸리더라 또 일어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하며 성장하여 성장하여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갈수록 끝이 좋은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후에 60대에 접어들어가지고 BC 979년부터 BC 973년 60대의 7년 동안 밧세바 자기 부인의 외할아버지, 자기 부인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아이도벨, 아주 제갈공명 같은 모사입니다. 이 할아버지까지 자기 손녀를 이렇게 망친 다윗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다. 이게 자라나면서, 죄의 싹시 자라나면서 다윗 아들 중에 제일 잘생긴 압살롬의 아버지에 대한 반란이 일어날 때에 7년 동안, 몇 년요? 7년 동안 아들의 반란으로 인한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통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다윗이 살렘 왕 멜기세덱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기 죄와 허물 때문에 도망을 쳐야 돼요. 아들 때문에. 그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윗 왕의 편에 줄을 섰던 신하들과 그를 따르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떠났어요. 그런데 압살롬, 모반자 압살롬, 다윗 발꿈치도 못 따라오는 압살롬과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신하들과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7년 동안 자기들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 세상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떵떵거리면서 자랑할 때에 만왕의 왕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이도벨의 세상의 잔꾀와 지혜를 깨뜨리시고 7년의 대환란과 고통을 다 통과한 다음에 만왕의 왕의 뜻대로 왕이 귀환하여 다윗은 4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왕 노릇을 4년 더 하다가 파란만장한 일생을 70대 70 나이에 죽습니다. 다윗의 왕국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그냥 예사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숨은 계시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지금까지 아내가 몇 명이었느냐? 공식 확인된 것만 7명. 그 다음에 이름 안 된 뭐 부인도 있었겠죠. 이 버릇을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예요. 그 사이에서 난 확인된 성경에 이름이 언급된 자식만 20명입니다. 아들 20명. 아, 여러분 중에는 뭐 부인 7명에 20명 나면 많이 안 나왔는데 이럴지 모르겠어요. 부지런히 나왔습니다. 20명의 아들들. 그런데 그 20명 중에서 밧세바와의 사이에 난 막내 아들, 네 번째 아들, 전체로서는 열 번째 아들 솔로몬이 오늘 24절, 25절 본문에 유독 이름이 뭡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름 지었습니까? 솔로몬, 평강의 아들이라. 그리고 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또 합세해가지고 여디디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그렇게 확정해 줍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일생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피 흘리는 살벌한 목숨을 건 전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기 인생에 가장 치명적인, 자기가 정죄를 당하고 자기 왕국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한 왕국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가장 힘든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은혜를 거두어 가셨나?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지 않나?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지 않나? 하나님이 위로를 베푸시지 않나? 회개는 했지만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가운데 함께 이 사망의 가장 음침한 골짜기를 50대부터 인생 후반전에 부부되어 걸어갔던 다윗과 밧세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찾고 찾고 구하고 구했습니다. 왕입니다. 왕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안 됩니다. 만족이 안 됩니다. 맛있는 걸 먹어도, 권력이 더해져도, 전쟁이 이겨도. 이게 여러분 성도의, 신령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헛배 부른 거 아닙니까? 무엇을 구하고 구합니까? 그러나 목마른 사슴처럼 구하고 구했던, 가장 암울하고 낮은 골짜기를 통과했던 다윗과 밧세바 부부에게 하나님은 네 번째 막내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다윗도 그 아들을 평강의 아들로 해서 너는 내같이 전쟁 치지 말고 평강의 사람이 되라. 25절에 보면은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다윗이 믿음의 사는 싸움을 싸워 너는 평강을 살아라. 부모 잘된 덕분에 솔로몬은 하여튼 태어나려면 막내로 태어나야 돼. 그래서 평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원을 받아들여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디디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고생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죄와 정죄의 골짜기를 걸어갔던,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었던 왕과 왕비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 솔로몬을 통하여 위로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넘어짐과 자빠짐을 그저 중년 남성이 바람 피워가지고 꼴 좋게 됐다 정도로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상대하는 것이 지금 하늘의 악한 영들의 참소를 이기고 이 시대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혈과 육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수의 올무에 덫에 걸렸습니다. 영혼의 사냥꾼의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버렸습니다. 내 영혼이 죽게 되었습니다. 나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소서. 나로 다시금 은혜로 박차올라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소서. 내 영혼을 풍부에 버리지 마옵소서. 나에게 언약했던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평강의 나라의 영광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이때에 뱀의 머리를 다시 한번 밟아버리시고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모든 죄값을 피값을 피 흘려 지불할 것이니 평강왕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찬란한 영광의 승리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 마귀들과 잘 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이 시대에 드러나게 하시고 장차 다시 오실 영광의 구주를 충만한 기쁨 중에 대면하게 하옵소서.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